안녕하세요. 역사 채널 RJ 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언제 시원해지려나 했더니 어느덧 시원해졌습니다. 모두들 말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개학을 한 학교도 벌써 있더라고요. 조용하던 학교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또 떠들썩해집니다. 아이들이 떠난 교정은 조금 설설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공포 영화의 장소로 텅빈 학교가 되기도 하는데 역시 학교는 아이들로 북적북적해야 맛입니다. 8월의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사 채널 들으시면서 어떻게 8월을 잘 마무리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나 외국의 다른 나라 여행을 가실 때 유명한 여행지에 많이들 방문하셨을 텐데요. 그 여행지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곳이 많습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의 주제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먼저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을 말합니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유산의 행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 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이란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을 채택했습니다. 크게 세계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또 분류됩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인도의 타지마할, 우리나라의 창덕궁 등이 속합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하여 이에 관련된 도구, 사물, 문화 공간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 이탈리아의 오페라 데이 퓨피, 시칠리아 꼭두각시 극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기록유산은 고문서 등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들입니다.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 사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이 정대되고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과 사회적 변동, 그리고 자원의 부족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문제를 악화시켰는데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중에는 약탈과 불법 거래, 파괴, 부적절한 보호시설, 그리고 재원 등이 있습니다. 많은 기록유산이 이미 영원히 사라졌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누락된 기록유산이 재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초기 영화 산업의 자료 등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91개국입니다. 세계유산은 전 세계 163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총 1031점 가운데 문화유산이 802점, 자연유산 1197점, 복합유산이 32점입니다. 한편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는 총 48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고창가, 화순, 광하의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 유적지구,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하회마을과 양동, 남한산성, 백제 역사 유적지구, 또 북한 지역의 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지구로 총 14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산이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면 정부나 시민들의 유산 보호 인식이 높아지며 이는 곧 유산 보존 및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유산 협약 당사국들은 자국 내 세계 유산 보존 상태와 보호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세계 유산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를 통해 세계 유산 위원회는 유적지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 조치 가운데 하나가 해당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의 경우 매년 보존 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정기 보고는 당사국들이 직접 제출하며 6년을 주기로 대륙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1987년부터 1993년에 걸쳐 국제 기념물 유적 회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역사 유적지 및 종교 기념비, 기독교 유물, 또 엘리트주의적 건축물들은 세계 유산 목록에 과도하게 등재되어 있는 반면 현존하는 문화, 특히 전통 문화와 관련 있는 유적들은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별, 지역별 편중 역시 심각한 문제로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유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4개국이 유럽 국가입니다. 이에 1994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이 있으며 균형 잡힌 세계유산 목록 작성을 위한 국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 전략의 목표는 기존에 제한된 유산 개념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로 다른 문명과의 조화와 교류, 인류의 창의성이 담긴 유산들의 가치를 좀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세계 유산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주, 잠정 목록 및 등재 신청서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전략 수립 이후 태평양 지역 선구국과 동유럽,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국가들이 세계 유산 협약에 새로 가입해서 2014년 7월에는 세계 유산 협약 당사국 수는 19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당사국 대부분이 잠정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문화 경관, 산업 유산, 사막, 해양, 도서 지역 등 새로운 성격의 유산들이 세계 유산에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은 최근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된 자연 및 복합 유산들은 대체로 세계 여러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열대, 온대초원, 대초원, 호수, 툰드라 및 극지방, 냉대 사막 등의 세계 유산 목록에는 아직도 큰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고 기존 유산 보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당사국들이 신청하는 유산의 수량을 매년 2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매년 검토하는 전체 유산의 수량 역시 45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유산위원회를 비롯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천점에 달하는 세계유산 목록 운영 방향과 세계유산 사업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노래 한곡 들으시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앞에서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의 종류와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만나러 가보시죠.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14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비롯해 해인사 장경 판전,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고창, 화순, 광화의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 유적 지구, 제주 하산선과 용암 동굴, 조선 왕릉, 화해와 양동, 남한 산성과 북한 지역의 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 지구들입니다. 그 외에 기록 유산으로는 조선 왕조 실록, 훈민정음, 불조 직지 심체 요절 학원, 성정원 일기,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조선 왕조 의계, 동의 보관과 1980년 인권 기록 유산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일석록, 새마을운동 기록물, 난중일기가 있고,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처용무, 강강술래, 제주 칠머리당 영등국, 남사당놀이, 영산제, 대목장,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매사냥, 택견, 한산, 모시짜기, 아리랑, 김장, 농악, 가곡, 국악 간형 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가 있습니다. 동의보관과 난중일기가 기록유산이었고, 강강술래도 인류무형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먼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고인돌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었는데, 그중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히 고인돌의 왕국이라 할수 있고, 우리는 고인돌의 후손입니다. 전국 각지에 무려 3만 6천여 기나 있습니다. 특히 전북 고창군, 전남 화순군, 인천 강화군은 다양하고 독특한 고인돌이 한데 모여 있는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00년 12월에 등록되었습니다. 고창군 중립리와 도산리 일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큰 고인돌 밀집 지역으로 매산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로 약 1763제곱미터 범위에 442기나 되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은 대부분 산줄기의 남쪽 기석을 따라 산과 논밭이 만나는 경계선에 세워져 있는데 무게가 10톤이 안 되는 것부터 300여 톤에 이러는 것까지 다양하고 종류도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 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이 권력자뿐 아니라 힘없는 일반 사람들의 무덤으로도 쓰였음을 알수 있게 합니다. 또 엄청난 수의 고인돌이 때로 몰려 있는 것을 본 고고학자들은 어쩌면 무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거나 마을 간의 경계 표시이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쌓은 게 아닐까 추측한 것입니다.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향면 대신리에도 약 10km에 걸쳐 500여 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특히 화순 고인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 덕계돌이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근처 바위에서 덕계돌을 떼어내기 위해 나무 세기를 박았던 자국이 있고 채석하다만 덕계돌과 채석한 뒤 보관해 놓은 덕계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을 만드는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화군에는 부근리, 상거리, 오상리 등의 고려산 기석을 따라 약 120여 개의 고인돌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높은 해발 100m에서 200m까지 고인돌이 있는데 그 중에도 높이 2.6m, 길이 7.1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북방식 고인돌도 있습니다. 그럼 고인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기중기나 굴착기 같은 중장비가 없던 청동기 시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인돌을 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중한 명입니다. 먼저 덕계돌로 쓸 크고 단단한 바위를 골라 바위결을 따라 돌도끼 따위로 깊은 홈을 파냅니다. 두 번째, 나무, 말뚝을 바위 홈에 박고 물을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물에 불면서 바위가 쩍 갈라집니다. 그러면 큰 통나무를 여러 개 깔고 그 위에 지렛대와 동아줄 등을 이용해 덮개돌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동아줄 등을 이용해 덮개돌을 마을로 옮겨 땅에 구덩이를 파서 받침돌을 2개에서 4개 묻어 세운 뒤그 높이만큼 흙을 쌓아 임시 언덕을 만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거의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시 언덕을 만들고 난 뒤에는 비스듬한 흙 언덕 위에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덮개돌을 놓아 끌어올립니다. 임시 언덕의 흙을 퍼내면 드디어 고인돌이 모습을 드러내죠. 드디어 고인돌이 완성되었습니다. 받침돌과 고인돌 사이 무덤 방에는 시신과 부장품들을 묻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몇백 톤이 넘는 돌을 운반하고 세우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인돌을 통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 문화, 정신 세계까지도 두루 엿볼 수 있습니다. 고인돌에서는 비파형 동금이나 청동 방울, 옥으로 만든 장식구 등 부장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물들은 청동기 시대의 족장 등 권력이 있는 집의 계급만 가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인돌이 그 시대 권력자의 무덤이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더구나 커다란 고인돌을 세우려면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하므로 그처럼 많은 사람을 지휘할 수 있는 집의 계급이 고인돌을 세웠으리라 여깁니다. 하지만 고인돌은 한 지역에 몇십 개씩 모여 있는 경우가 많고 아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크기도 다양하고 소장품이 보잘것없거나 아예 들어있지 않은 곳도 있어서 작은 고인돌은 보통 사람들의 무덤이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청동 유물이 나오는 커다란 고인돌은 당시 청동기 시대가 신분 사회였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로 고인돌 아래 점심 먹는 건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유명하고 소중한 곳이 많아서 한곳한곳안 가보면 아쉬운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유산 경주 역사유적지구로 가보시죠. 경주는 아예 도시 자체가 경주 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2000년 12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 도시입니다. 신라 왕조가 천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신라는 단한 번도 도읍 경주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길 닿는 곳마다 수많은 신라 유물과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나라의 수도였던 곳은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주는 처음에는 서라벌 또는 계림이라 불렸습니다. 경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935년부터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자 왕건은 경순왕에게 신라를 왕족이나 공신에게 내려주는 땅인 시급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전체를 경사스러운 고을이란 뜻에서 경주라 하였습니다. 왕건 입장에서는 별로 힘안 들이고 신라를 통째로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비로운 인물인 박혁거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사로, 사라벌, 서벌, 사라 등이라 했다가 지정왕 때인 503년에 신라로 바꿨습니다. 한반도 아래쪽에 자리 잡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늦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법흥왕 때인 527년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힘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뒤 신라는 찬란한 불교 문화의 꽃을 피워올리며 크게 발전했고, 676년에는 삼국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삼국 통일 뒤 신라는 100년 동안 평화와 안전을 누렸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8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다툼이 심해지면서 통일 신라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견헌, 궁예, 왕건은 각각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를 세워 힘을 키워갔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신라는 결국 935년 고려 태조 왕건에게 황복하여 992년 동안의 눈부신 역사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거대한 야외 박물관인 남산지구를 둘러보죠. 불교를 높이 받던 신라 사람들은 경주 남쪽에 있는 남산을 부처님이 사는 극락 정토로 여겼습니다. 남산 지구에는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정, 신라 멸망의 역사가 담긴 포석정을 비롯해 왕릉 13개, 절터 150여 곳, 불상 118점, 탑 97개, 산성터 4개 등 수많은 문화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남산은 거대한 야외 박물관이라 부릅니다. 월성 지구는 신라 천년의 정치가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왕궁이 있던 월성,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왕과 귀족의 연애 장소이자 외국 사신을 맡던 안압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시설인 첨성대 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 여행으로 한 번쯤 다 밟아 보셨던 코스라 생각됩니다.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대능원 지구는 신라의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 23기가 흩어져 있는 고분 공원입니다. 황남리 고분군, 노동리 고분군, 노서리 고분군 등으로 나뉩니다. 이곳의 여러 무덤에서는 신라 문화의 찬란함을 보여주는 금관, 천마도, 유리잔, 각종 토기 등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천마총은 그 구조와 출토된 유물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미추한 편에 제위 23년 만에 돌아가시니 대능의 장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미추왕릉이 있는 이곳을 나머지 고분들과 함께 묶어 대능원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황룡사 지구는 동양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는 황룡사가 있던 곳입니다. 황룡사는 야구장의 다섯 배 크기인 2만여 평이나 되는 넓은 터에 지은 절로 신라의 자랑이었습니다. 황룡사는 절 자체도 컸을 뿐더러 황룡사 구척 목탑, 솔거 백화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1238년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고 절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황룡사 터에서는 4만여 점이나 되는 유물이 나와 신라 시대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황룡사 지구에서는 신라 왕실의 절이었던 분향사를 비롯해 당시 신라의 도로와 담장, 귀족, 주택 등 도시 유적도 생생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 경주 청군동과 보문동 일대에 있는 산성 지구에는 명활산성 유적지가 있습니다. 명활산성은 명활산 꼭대기에 둘레 약 6km 규모로 쌓은 신라의 산성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성벽이 무너져 몇 군데만 남아있고, 진흥왕 때 세운 명활산성 작성비만 있습니다. 명활산성은 선덕여왕 때 비담이라는 상대 등이 여자가 왕위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반란을 일으킨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이 쳐들어가 반란을 평정했습니다. 영활 산성은 동해로 쳐들어오는 왜구에 맞서 경주를 지키는데 큰 몫을 한 성이기도 합니다. 경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유적 지구 말고도 신라시대 유적지가 아주 많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해서 국립경주박물관, 태종무열왕릉, 김유신 장군묘, 문무대왕릉, 감언사특가 바로 그곳들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따로 등록이 된 곳입니다. 불국사에는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 7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첫손에 꼽히는 것이 대웅전 앞마당에 마주보고 서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입니다. 특히 석가탑에는 아사달과 아선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탑 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을 비롯 사리 용기들과 여러 유물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유물들은 모두 국보 1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석굴암은 토암산 꼭대기 근처에 흰색 화강암을 다듬어 석굴을 만들고 그 안에 불상을 모신 것입니다. 처음 지어졌을 때는 석불사로 불렸으나 언제부턴가 불국사에 속한 암자란 뜻에서 석굴암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석굴사원은 인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위와 비, 짐승을 피해 조용히 돌을 닦기 위해 천연 동굴 속에 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굴암은 다듬기 힘든 소재인 단단한 화강암으로 인공 석굴을 쌓고 그 안에 높이 3.5m의 거대한 석가모니 불상을 중심으로 모두 38구의 불상을 정교하고 화려하게 조각한 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린 후 신라는 평화로웠지만 동해바다로 쳐들어오는 왜구가 골칫거리였습니다. 신라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때 동쪽을 방어하는 산이 바로 토암산입니다. 토암산 중턱에 세워진 석굴암에서 동쪽을 보면 동해바다가 한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토암산에 석굴암을 세운 것은 바로 동해로 들어오는 왜구를 물리치기 위한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석굴암은 종교, 가학, 예술이 합쳐진 우리나라의 어떤 가는 불교 건축물입니다. 원래 석굴암은 맑고 차가운 샘이 흐르는 터에 세워졌습니다. 금세 습기가 찰것 같지만 신라의 석공들은 샘물을 밑으로 흐르게 해서 석굴암 내부의 습기가 바닥으로 모이게 했고 벽이나 천장도 얇은 돌로 끼워 맞춰서 환기 또한 쉽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습도와 한기를 조절하도록 지어서 1200년 동안 잘 보존되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보수공사를 하면서 샘물을 막아 내부에 습기가 차고 이끼가 자라면서 돌이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후대 사람들의 어리석은 실수로 석굴암은 영영 제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상으로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한 경주 역사 유적 지구를 둘러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왕조의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궁궐인 창덕궁으로 가보시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1997년 12월에 등록이 되었는데, 창덕궁은 조선시대의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궁궐입니다. 조선의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제일 많은 왕이 머물며 나란 일을 돌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역사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궁궐로 꼽히고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아주 아름다운 궁궐이면서 원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궁궐이기도 합니다. 산자락이 지어진 창덕궁은 산 골짜기에 안긴 듯 궁궐이 배치되어 있어 건물 하나하나가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하기 좋고 그 안은 평평해서 살기가 좋아 도읍지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한양을 잠시 떠나 개경에 있던 태종은 한양으로 돌아오기 전 경복궁의 별궁인 창덕궁을 새로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전쟁이나 화재 등을 대비해 세 개의 별궁을 더 세웠습니다. 왕실 웃어른들을 모시기 위한 창경궁,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이 불에 타 사라지자 궁궐이 된 경운궁, 서글로 불리던 갱희궁이 있습니다. 창덕궁은 왕이 나란 일을 돌보던 공간, 왕과 왕비 및 왕족들이 생활하던 공간, 왕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던 후원 등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이 나란 일을 돌보던 공간으로는 인정전과 선전전이 있습니다. 인정전은 왕의 즉위식, 세자 책봉, 왕족의 혼례 등 굵직한 나라 행사를 치르던 곳입니다. 선전전은 왕이 신하들을 만나 나란 일을 논의하던 곳으로 우리나라 궁궐 건축물 가운데 유일하게 지붕에 청기화를 얹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왕과 왕비 및 왕족들이 생활하던 공간으로는 희정당과 대조전, 낙선제 등이 있습니다. 희정당은 왕이 나란 일을 마친 뒤 편히 쉬면서 책도 보고 잠도 자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왕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져 조선 후기에는 나란 일을 돌보는 편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대조전은 왕비가 살던 곳이자 왕과 왕비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곳입니다. 큰대 만들 조자를 써온 대조전이란 이름도 큰 것을 만들어낸다. 곧 지혜롭고 현명한 왕자를 낳는 곳이란 뜻입니다. 낙선제는 원래 상을 당한 왕비들이 소복 차림으로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승하한 뒤에는 그 왕비인 순종효 왕황후가 살았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부인 이방자 여사, 고종 황제의 딸인 득혜 옹주도 이곳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창덕궁에는 이 밖에도 세자가 공부하던 성정각, 고종과 순종이 타는 자동차를 보관하던 어차고 등이 있습니다. 궁궐이 살아있는 왕의 거처라면 종묘는 돌아가신 왕을 위한 공간입니다. 조선 왕의 사당인 종묘는 세계 무형 유산으로 1995년 12월에 등록되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을 위해 사당을 만들었고 백을 위해 무덤을 지었습니다. 바로 종묘는 조선에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혼이 담긴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묘에 감탄하는 이유는 왕과 왕비의 사당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묘 건물은 조선 500년 동안 늘어나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기존의 건물에 칸수를 늘려 지었는데 세계 어떤 건물에서도 볼수 없는 이 독특한 건축 방식 때문에 종묘는 가로로 긴 모습의 장중한 멋을 가지게 되었고, 아직까지 종묘 제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라진 왕조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83명이나 되는 왕과 왕비의 신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종묘 제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을 숭배하고 유교 전통이 살아 숨쉬는 종묘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유입니다. 종묘 제례 때각 절차에 맞춰 장엄하게 연주하는 음악과 노래, 춤을 종묘 제례악이라 합니다. 제례가 시작되면 악공들은 제례 절차에 맞춰 보태평과 정대협을 연주합니다. 보태평은 어진 정치를 펼쳐 나라를 편안하게 한 업적을 찬양하는 곡이고, 정대협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쳐 나라를 튼튼히 한 업적을 기리는 곡입니다. 이때 악기는 대금, 당피리, 아쟁, 장구, 평경, 편종 등을 사용합니다. 악기 연주에 맞춰 가인은 종묘 악장이란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과 노래에 맞춰 무원들은 일무라는 춤을 춥니다. 일무는 문무와 무무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문무는 보태평 가락에 맞춰 고요하면서도 부드럽게 추는 춤이고, 무무는 정대역 가락에 맞춰 강하고 힘차게 추는 춤입니다. 그 당시의 음악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온 향악보다 중국에서 들어온 아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례에서는 물론이고 사신을 접대할 때도 아악을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종묘 제례악에 우리 고유의 향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종묘 제례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중국 음악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만을 가진 것은 아니라 박인을 시켜 아악을 정비하고 아악을 연주할 때 필요한 평경 같은 악기도 조선에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등록된 판소리를 보겠습니다. 판소리는 조선 후기 왕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사랑하던 국민 예술이었습니다.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가 치는 북장단에 맞춰 심청가, 춘향가 같은 긴 이야기를 노래와 말, 몸짓으로 풀어내는데 1인 오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판소리는 민족 전통 예술로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3년 11월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서양의 오페라는 주로 관람객이 눈과 귀로만 즐긴다면 판소리는 관중이 추임새도 넣는 등 눈과 귀는 물론이고 입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공연 예술입니다. 판소리는 지역에 따라 소리 내는 법과 가락,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주로 전라도 동북 쪽인 운봉, 구례, 순창 같은 곳에서 불리는 판소리를 동편제라고, 전라도 서남 쪽인 광주, 나주, 보성 등의 지역에서 불리는 판소리를 서편제라 합니다. 동편제는 소리가 씩씩하고 웅장하면서도 다소 거친 느낌이고, 서편제는 정교하고 감칠맛이 나며 느리고 부드럽습니다. 판소리가 유난히 전라도 지역에서 발달한 까닭은 전라도 사투리 때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말의 억양이 있지만 전라도 사투리는 음의 장단을 가지고 있는데 장단을 가진 말이 음악적으로는 표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리듬감이 있고 친근한 편입니다. 한편 경기도, 충청도 지방의 판소리 계통을 중고제라 하는데 동편제 소리에 가깝고 높낮이가 분명한 게 특징입니다. 판소리를 특별하게 잘하는 소리꾼을 명창이라고 하는데 1800년대에는 이름을 크게 떨친 8명의 소리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판소리 팔명창이라 합니다. 노래의 왕이라 불리던 송흥록을 비롯해 권삼덕, 모흥갑, 염계달, 고수간, 심만엽, 박유전, 김재철 등이었습니다. 이들 판소리 명창들은 천민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가수였습니다. 판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예술로 글이나 악보로 적혀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어지는 판소리의 내용은 소리꾼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전해져 판소리는 소리꾼의 성향과 관중의 반응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사회의 풍자나 간절한 바람을 주었고 양반들에게는 이야기의 재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에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판소리는 모두 다섯 마당입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군가, 절벽가, 적벽가 등입니다. 그러나 판소리는 원래 12마당이었습니다. 병강새 타령, 옹고집 타령, 배비장 타령, 강릉 매화 타령, 장기 타령, 무수기 타령, 가짜 신성 타령 등 7마당이 더 있었는데 이 판소리 7마당이 사라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이 큽니다. 유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부모에게 호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니 현실성 없이 그저 길기만 한 판소리보다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춘과 효, 의리와 정절 등의 가치관을 담은 판소리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특히 판소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재효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판소리를 문자로 정리하고 판소리꾼들을 모아 돌보며 교육을 시키는 등 판소리의 짜임새 있는 우리 전통 예술로 자리 잡게 하는 데큰 공헌을 했습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판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판소리 경연 대회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각국의 유럽 사람들이 오로지 판소리가 좋아서 한복을 입고 창을 하는 행사가 텔레비전에 보도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한류를 판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역사 채널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의 분노를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함도의 원래 이름은 하시마 섬이라 하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일본인 노동자를 전쟁 이후에는 중국인, 한국인 등 식민지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석탄 채굴을 했습니다. 이 하시마 탄광의 석탄들은 접착력이 강한 양질이라 일본 최고의 탄광이었던 다카시마 탄광과 함께 어마어마한 호경기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인 1941년에는 41만 톤의 석탄을 캐내기도 했는데, 이때 석유가 대체 에너지로 바뀌기 전까지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는데, 이곳은 엄연히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태평양 전쟁을 치르기 위해 1000미터나 깊은 곳에 석탄을 채굴하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여 혹사를 시킨 곳입니다. 일본의 간부들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좋은 건물에서 호사롭게 사는 반면, 그 밑에서 조선인들은 석탄을 파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45도가 넘는 찜통과도 같은 지하 1000미터 아래의 막장 속에서 옆으로 누워 석탄을 12시간씩 채굴해야 했고, 할당량을 못 맞추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을 못하겠다 하면 일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얻어맞고서야 매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밥이라고는 기름을 짜고 남은 깨묵을 한 덩이 주며 돈한푼못 받고 죽어 나간 곳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된 노동과 배고픔, 질병으로 생을 마감한 지옥과도 같은 이곳이 군함도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전 안내부서에는 일본어 안내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나가사키시 관광추진과에서 직접 제작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만, 그 안내서 어디에도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면서도 문화유산 등재 후 만들어진 안내서에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을 감추는 등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함도로 가는 배 안에서의 안내원의 설명 어디에도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없고, 배탈때 나눠주는 안내서에도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조를 받으려고 강제징용에 관한 안내판 설치 등을 약속했던 일본 정부는 역시 말뿐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유명 관광지가 되어 현재는 관광객이 3배나 증가해서 군함도에 가기 위한 배편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 유네스코가 정한 문화유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리송해지면서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으시는지요? 유네스코가 정한 문화유산을 보면 세계인들은 깜짝 놀라며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데, 군함도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의 등재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지키고 보존하며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을 만한 문화유산들이 등재되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역사 채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